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죠. 하지만 여름엔 이 인연이 쉽게 원수가 됩니다. 버스 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과 스치는 경우에도 순식간에 인상부터 쓰게 되죠. 중복도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인상 덜 쓰고 이 여름을 날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지금 있는 곳 주소를 거꾸로 떠올려 보는 겁니다. 우면동, 서초구, 서울, 대한민국, 지구, 그리고 우주, 이렇게요. 이 넓고 넓은 우주에서 하필 이곳, 하필 지금, 그리고 하필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 이 계산조차 안 되는 확률을 생각하면 갑자기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신비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기분은 내가 결정한다. 기분 좋게 시작해볼까요?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2014년 7월 29일 화요일,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러브홀릭의 기분이 좋아였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는 말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고요. 저도 공연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관객분들께 지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라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 같은 공연장에 그것도 옆자리에 앉아있으면 굉장한 인연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시간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함께 경청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인연이 아닐까 생각해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BS 경청 검색하시면 경청 홈페이지 곧장 찾아오실 수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 모바일 EBS 반디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2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 좋은 음악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항상 열려있는 트위터 EBS 리슨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언제든지 전해주세요. 김지연님께서 윤디 드디어 실습이 끝났어요. 행복해요. 9월에 국가고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경청도 열심히 들을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실습이 끝나서 행복하시군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정민준님 고시반에서 까만 밤하늘 바라보며 외롭게 집에 가도 윤디 오빠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고시 공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네요. 힘내세요 다들. 윤예진님 라섹 수술 받고 눈 감고 누워만 있는 게 너무 심심해서 듣게 됐는데요. 노래도 참 좋고 굉장히 편해지네요. 눈 감고 심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뭐 더 없을까요? 라섹 수술. 저도 시력이 좀 안 좋아서 이 라섹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무서워요. 굉장히 좀 부작용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눈 감고 심심하지 않는 방법. 글쎄요. 주무시면 되고요. 아니면 잠시 후에 영화가 필요해 들으시면은 영화 한 편 또 보시는 그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박성숙님께서 7월 30일 남편의 생일은 우리 집에선 인류 최대 명절입니다. 남편은 생일 때마다 저희 친정에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생일상을 받았어요. 10여 년을 그렇게 혼자 흡족해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편찮으신 친정엄마를 대신해 제가 서프라이즈 축하를 해주고 있답니다. 집안에 숨어서 짠! 현관문 앞에서 짜잔! 엘리베이터 열면 짠! 엘리베이터 내려가서 짜잔! 주차장에 숨어서 짜잔! 벌써 5년째 짠짠짠이에요. 이젠 더 이상 숨을 데도 없고 서프라이즈도 힘드네요. 매년 어린아이처럼 은근 기대하고 있는 남편. 이번엔 경청에서 서프라이즈 축하해주세요. 우리 이제 평범하게 촛불 끄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참 복받으신 남편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친정어머니와 또 이쁜 아내분께서 이렇게 준비를 맨날 해주시고 서프라이즈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네, 7월 30일은 네, 특별히 경청에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성숙님이 신청하신 G.O.D의 촛불 하나 그리고 신화의 This Love 두 곡 듣고 와서 영화가 필요해 시작할게요. 네가 필요해 라고 부탁을 해도 와주지 않는 친구, 동료, 가족들, 그럴 땐 맘상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외쳐주세요.
영화가 필요해.
네, 신의 21 이화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뭐 시도하시려고 그러다가
외치려고 하다가
네, 중간에 포기하셨어요.
네, 좀 약간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50-50군요.
네.
네.
절반의 실패라고 하긴 싫고.
좀 아쉬우시면 시원하게 네. 한번 다시 해 볼까요?
제가요?
네.
같이 할까요?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네. 한번 외치는 네. 걸로 그러면.
어떻게 한 주 동안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뭐 너무 극장가가 풍성해서 네, 굉장히 그쵸? 좀 즐거운 때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거리도 많고 네. 또 그만큼 서로 뭔가를 한 영화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수도 있지만 네. 또 그 부분에 자기의 취향을 또 드러낼 수 있잖아요. 서로 옹호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눈 시간들을 제공을 해주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이.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 여름?
풍성한
네.
여름.
네.
더위를 좀.
몇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또 한국 영화가 큰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는 해기도 합니다.
네. 네. 요즘에 그 군도, 해무, 해적. 명량 이런
량.
두 글자. 아, 명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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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글자가
발음이
많아요.
힘들죠.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다 유명한 배우들이
네.
때로 등장하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남성적이에요.
네.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 관객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남자들끼리는 영화 잘 안 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진짜 여성 관객들이 압도적으로 좀 이렇게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네. 관객층에서는 많아요.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다른 관객들이 많이 확대되는 추세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주요하게 이제 그러니까 소비 계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객은 여성층이고 그러다 보니 또 이제 남자 배우에 대한 요구도 더 많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 기획들도 좀 약간 남자 영화들이 기획물이 많이 되고 네네. 있고 또 이제 이게 좀 약간 양쪽의 입장이 다른데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영화만 기획을 하는 이유가 여배우들이 많지 않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여배우들에게 맞는 기획물이 그러니까 여배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특화된 이제 기획을 할 수 없다. 근데 또 뭐 이제 다른 일각에서는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여배우들이 활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또 얘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간극을 좁혀나갈 수 있는 노력들이 네. 조금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요즘은 진짜 떼거리 캐스팅, 네. 멀티 캐스팅이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트렌드잖아요. 네네. 근데 예전이랑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달라지진 않았다고 봐요. 예전에는 명품 조연 뭐 이런 네. 이제 단어들을 수식어를 쓰면서 조연 배우들을 좀 약간 수식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배우들을 마케팅에 앞장을 세우는 거죠.
네.
왜냐면 이미 이제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알려진 배우들이 많으니까 그 배우들을 한 명이라도 더 알려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네.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요. 그리고 이미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여진 배우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신인이라도 과감하게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아, 깊은 뜻이 있군요.
그렇죠. 네. 복잡 다단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이번 주 또 개봉 영화 소식 네. 전해주셔야죠.
네. 7월 30일 목요일에 개봉하는 영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는요. 명량.
네, 발음이 어려운 네. 명량입니다.
이거 제 이렇게 발음을 그냥 해보려고 해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명량 한번 해봐.
명량, 명량.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말 그 유명한 명량 해전 그 이순신 장군이 네. 참여했던 그 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고요. 그러니까 시기는 임진왜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이 극에 치달았던 때였는데 거의 그때 이제 조선에 남은 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전의를 상실했고 이미 이제 뭔가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되긴 했지만 그 전에 누명을 쓰고 파면당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신임을 네. 잃은 상태였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가장 희망이었던 거북선이 또 불타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의 330척의 배와 맞짱을 떠야 되는 이게 수적으로 도저히 게임이 네.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략을 발휘하고 어떤 방식의 그런 해법을 써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느냐가 이 영화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네. 이 명량 해전에서는 결국 이순신 부 이제 군대가 승리를 하죠. 네네. 근데 이건 스포일러가 아니죠.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렇죠. 누구나 네. 다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승리의 과정을 어떻게 그려나가느냐가 이 영화의 관건이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감독이 김한민 감독이에요. 아, 그 전작품이 최종병기 할이잖아요. 최종병기 할도 굉장히 이렇게 집약된 어떤 액션 장면을 보여줬었는데요. 명량 역시 이 명량 해전에 어떤 집약된 그 전투씬 그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었고 그래서 그 배와 배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장면이 영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영화를 조금 이렇게 보시다가 네. 해전에 돌입하는 순간 굉장한 감흥과 스펙타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 바다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서 특수 장치를 썼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바다에서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짐벌이라는 장치를 이용을 하는데 그게 한국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디 할리우드랑 비교를 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360도로 그 장치가 돌아간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효과적으로 바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영화를 연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뭐니 뭐니 해도 이 영화는 이순신. 네. 이순신의 그 카리스마와 어떤 그 장군의 위엄을 보여주고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 그런 이제 사지에 몰렸을 때 그런 어떤 백성이나 아니면 자기의 그 군대들을 이제 사기를 충전을 해주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장군의 기지가 보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순신을 누가 연기하느냐가 정말 관건이었죠. 그런데 최민식 씨가 연기를 했는데 정말 그 마스크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클로즈업 컷으로만 해도 네. 정말 어떻게 더 이상의 캐스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영화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영화는 어떤 거죠?
두 번째 영화 되게 재밌어요. 제목이 터키예요. 터키.
터키.
네, 터키 아시죠?
터키 나라인가요? 아니면 칠면조?
네, 칠면조.
먹는 터키.
네. 네. 그 한국에서는 터키를 뭐 즐겨 먹지 않지만 네. 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에 터키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추수감사절이 터키를 먹는 즐거운 명절일 수 있지만 터키의 입장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대학살극이 일어나는
그렇죠.
네. 이거 웃어야 될지. 그래서 그 제목 그대로 추수감사절에서 살아남기 위한 터키들의 어떤 모험을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굉장히 좀 약간 의지가 북돋아지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 주인공 터키가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좀 남다른 생각을 가진 외톨이였는데
네.
우연히 어떤 친구를 반항심이 가득한 친구 터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 터키는 이제 칠면조이를 먹는 풍습을 한번 우리가 합심해서 없애보자. 그래서 우리가 좀 살아보자. 네. 그런 제안을 하게 되고 둘이 합심을 가지면서 풍습이 처음 생긴 4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갑니다.
칠면조가.
그렇죠. 네. 이 풍습을 처음부터 애초에 바로 잡으면 자기들도 이제 이런 풍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대대손손.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기가 오히려 포유류? 이런 동물들은 좀 더 쉽다고 하는데요. 새가 그렇게 까다롭다고 해요. 그래서 그 리오 같은 경우도 새의 날개짓이나 아니면 새의 그 깃털 같은 것들을 재현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국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마당을 나온 암탉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그만큼 표현력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번에 이제 이 터키를 굉장히 훌륭하게 그려내서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도 또 한번 좀 지켜볼 만한 작품입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의 터키였습니다.
네.
마지막 작품은 어떤 거죠?
네. 마지막 작품은 다들 이 영화를 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기대를 안 했는데 최고의 기대작이 됐다.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아, 마블.
네, 마블. 사실 이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어떤 한 흐름? 하나의 가장 큰 흐름을 형성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이언맨이나 어벤져스 같은 데서도 이미 마블의 위력을 실감을 했고요. 그래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살짝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너무 훌륭한 영화라는 그런 찬사를 얻고 있고요. 어벤져스의 어떤 그런 영화적 세계관을 우주로 확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첨단의 기술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바탕이 돼 있는데 이 우주로 갔을 때 그런 분위기는 스타워즈 같은 그 80년대 복고적인 느낌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화 팬들한테 좀 즐거운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미 너무 이제 반응이 좋아서 속편을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2017년에 또 속편이 같은 감독에 의해서 다시 제작이 된다고 하니까 1편 보시면서 3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네,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터키가 제일 궁금합니다.
즐겨 드시나요?
아니요, 거의 안 먹었던 것 같고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출수 검사할 때 뭐 이렇게 먹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안 먹잖아요.
그렇죠. 예, 먹는 문화가 아니고 볼 수도 없고
샌드위치 먹을 때 가끔
그렇죠. 네.
터키 샌드위치 같은 거 먹는데.
앞으로 이제 진짜 드실 때 좀 약간 터키의 고충도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의 공식 추천 영화 어떤 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유난 씨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애니메이션의 거장? 네, 이분 작품 좋아하세요?
글쎄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딱히 뭐 이걸 좋아해 뭐 그런 건 없는데
뭐 너무나 많은 작품이 있죠. 뭐 이웃집 토토로 같은 귀여운 영화도 있고 그리고 뭐 천공의 성 라퓨타처럼 굉장히 이제 그런 그 자연을 소재로 한 그런 작품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좀 약간은 좀 쓸쓸한 느낌도 들긴 해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얼마 전에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은퇴작으로 명명한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 작년 9월에 개봉한 작품이긴 한데요. 이 작품을 오늘 한번 집중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은퇴작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
아이,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분위기 잡고 얘기해놨더니.
근데 이 미야자키 감독이 이 작품을 끝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은퇴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은퇴 선언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은 벌써 이제 은퇴 선언은 세 번째예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어떤 시기를 좀 보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경우는 앞서의 두 차례와는 좀 다르게 베니스 영화제에서 공식적으로 은퇴에 관한 언급을 했었고요. 일본에서 정식 기자회견도 가졌다고 하니 사실은 좀 사실상의 은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같은 경우는 뭐 미래소년 코난부터 시작을 해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같은 그 뭐 천공의 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 붉은 돼지 뭐 너무 주옥 같은 작품이 많은 그런 감독이어서 사실 좀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팬들한테는 더 이상 이제 이 거장이 작품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의 흐름과는 분명히 다른 일본 네.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의 어떤 분위기를 또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고 그걸 또 꾸준히 유지하고 지켜온 사람인데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좀 힘든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루고 있는 모든 어떤 업적, 과거의 업적에 바람이 분다를 끝으로 그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 바람이 분다 이 작품은 네. 개봉 당시 때 네. 또 좀 논란이 있었죠.
네. 사실 이 작품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 중에서는 처음으로 실존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항상 이제 뭔가 가공의 인물을 만들었었는데 실존 인물을 이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채택을 했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지지가 있었고 네.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2차 대전 당시에 미쓰비시 중공업에 근무했던 제로센 전투기 설계사입니다.
네.
그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열망 하나로만 온 자신의 온 생을 바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좀 약간 아무래도 전쟁과 비행기 이런 전쟁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더해지면서
네.
과연 미야자키 하야오가 너무 이제 그런 전쟁을 옹호하는 입장이지 않느냐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작품입니다.
네.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은퇴작입니다. 바람이 분다. 오늘 영화가 필요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추억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바람이 분다 OST 중에 한 곡입니다. 히사이시조의 스코어 여로 몽중 비행.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 있는 밤 유난입니다. 신의 21 이화정 기자와 함께하는 영화가 필요해. 오늘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은퇴작 바람이 분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이 감독이 지금까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적이 없죠.
네.
근데 이제 은퇴작에서 처음으로 실존 인물을, 그것도 이제 전투기 설계사를 주인공으로 선택한 이유,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비행기인 것 같아요.
비행기.
네. 미야자키 하야오는 정말 비행기 광으로 소문이 나 있는 정평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작품 같은 경우도 비행에 관한 작품이 굉장히 많고요.
아.
도쿄에 이제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런 작품 세계를 총망라한 지브리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고 진짜 무릎을 쳤어요. 이 정도로 하나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은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겠구나. 실제로 비행기 같은 것들도 사서
네. 네.
거기에 수집을 해놓을 정도고요. 비행에 관련된 모든 제품들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모으고 보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거의 마니아에
네.
마니아죠. 뭐 마니아에 가까운 그쵸. 게 아니라 마니아죠. 그래서 이런 집요한 성향이 그 작품을 풍성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인데요. 아버지가 또 사실은 이제 비행기 군수공장의 공장장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도 어릴 때부터 좀 약간 비행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비행기 설계도를 수집을 하고 비행기를 사고 싶어 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브리라는 이름이 사실은
네.
이탈리아의 비행기 설계사 지아니 카프로니가 만든 비행기 이름 기블리를
네.
이렇게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면서 따온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브리 스튜디오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 비행기랑 어렸을 때부터 관련이 많이 있었네요.
그렇죠.
뭐 아버지도.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바람이 분다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독한 일 중독자거든요.
네.
그리고 완벽주의자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애니메이션에 한 평생을 바친 자신의 모습을 이 비행기의 모든 걸 바친
네.
주인공과 좀 약간 동일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자신과 닮은 자신의 평생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사실 그 진짜 주인공 호리코시가 만든 아름다운 꿈의 결정체.
네.
그 제로센이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좀 익숙하기도 해요. 그 당시 진주만 공습이나 카미가즈 특공대의 그 전투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그 참상을 일으킨 그런 주범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전쟁 미화가 아니냐 이런 세간의 시선이 있었고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미야자키 하야오는 순수하게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를 한 것인데 네. 이게 외적으로는 좀 옹호하는 입장이 돼버린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또 이해가 되기도 해요. 이 사람 그 영화 주인공이 정말 앞만 보고 비행기만 만들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옆을 안 봐요. 왜 이렇게 말한테 이렇게 옆 못 보게 안장 씌워놓잖아요. 거의 네. 그런 수준인데요. 영화 속에서 그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릴 때 너무너무 비행기 처음엔 조종사가 되고 싶어서 그 근시여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계속 지붕 위에 가서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내 눈을 고쳐야지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네.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뭐 아내랑 이제 결혼을 하고 살 때도 아내가 좀 아픈데도 네. 이제 계속 이제 자기 비행 그 설계를 하는 데만 몰두를 하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족도 조금은 등한시했다는 그런 네.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밥을 먹을 때도 남들은 이제 그냥 생선을 먹는데 생선 뼈다귀를 뼈를 보면서 비행기의 그런 그런 모양 그런 네. 것들을 연구를 할 정도로 이렇게 비행기에 푹 빠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행기 외적인 거 이 비행기가 어디에 쓰일지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이기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무지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순수할 수도 있고 그만큼 그래서 좀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오랫동안 자기가 자신이 좀 고민해온 지점과도 좀 맞닿을 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목 바람이 분다.
네. 아까 노래도 부르셨지만
그렇죠. 이 바람이 분다에도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람이 분다. 이 사실 이 바람이 분다는 식구에서 따온 말인데요.
식구.
네, 네. 바람이 분다. 그래도 살아야겠다. 네. 이런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뒤에 그래도 살아야겠다라는 결연한 의지 이 부분이 좀 이제 빠진 거라고 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이 주인공이 꿈속 장면이 계속 영화에서 교차가 돼요.
네.
그러니까 잠을 자면 계속 꿈을 꾸는데 계속 이제 자신의 우상,
네.
되고 싶어 했던 비행기 설계사 지아니 카프로니 백작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약간 블록버스터 그 SF 영화에서 나온 법한 건데,
네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가 비행기를 만들면서 힘들 때마다 꿈속에서 나타나서 비행기는 전쟁의 도구나 장사의 수단이 아니다. 그냥 그 자체가 아름다운 꿈이다. 이런 네. 말을 해주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좀 이 사람을 외골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냥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래서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자신이 살아온 삶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어떤 마음으로 애니메이션을 네. 만들어왔고 또 그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이야기도 좀 뭔가 녹아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사실 그 2D 애니메이션을 향한 열정? 사실은 미야자키 하야오를 지탱해온 그런 화두인 것 같아요.
네.
뭐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이제는 거의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있는 추세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손으로 직접 그려서 수작업을 하고 배경을 그리고 인물을 만드는 이런 2D 애니메이션은 속도 면에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속도와 인원을 이제 충당할 수 있는 어떤 수익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TV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그다음 극장으로 가는 작품들 말고 이렇게 순수하게 극장용으로만 만드는 작품들은 수요가 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네. 극장에서 흥행이 그만큼 점점 안 되고 있고 이번에 지브리에서 만든 신작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노 거장이 사실 이제 그러니까 경영상의 문제에 봉착을 네네.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을까? 네네. 그런 지점에서 오히려 이제 마지막에 너무 이제 과도하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만들어온 여러 작품들의 판권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이제 이 지브리를 마지막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좀 3D 애니메이션이 대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 그 지브리 스튜디오 해체설이 있다고 네. 들었어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그 사실 그 미야자키 하야오하고 굉장히 친구이자 동료인 사업 동료인 프로듀서가 있거든요. 스즈키 네. 토시오 이 사람이 해체 결단을 이미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게 일본을 지탱하는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네. 일본의 애니메이션 업계를 지탱하는 그런 상징적인 스튜디오인데 갑자기 이제 해체한다고 하면 충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좀 문을 닫는 시기를 조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좀 쓸쓸하죠 되게.
그러네요.
네.
이 계속 2D를 고집했던 네. 지브리 스튜디오인데
네.
해체한다고 하니까 좀 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그 90년대, 그러니까 일본, 이제 일본의 관객들은 더 어린 시절부터 봐왔을 테고,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 90년대, 80년대 후반 막 이 영화들을 어떻게든 해서 봐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너무 아름다운 세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브리 스튜디오가 없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그 세계관이 더 확장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어떤 이런 형식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수요가 있어야만 따라줄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시대의 변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작품이라는 바람이 분다도 바람이 분다 그래도 살아야겠다라는 그 식구가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는 네. 것 같아요. 네.
다 연관성이 있군요. 네. 이렇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바람이 분다. 이 뒤에 그래도 살아야겠다라는 그 말이
네.
어떤 의미일까.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아마 좀 약간 그런 정치적인 색깔이나 아니면 이제 좀 이념적인 그런 부분들을 걷어내고 그냥 다 정말 순수하게 그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애니메이션에 미쳐있던 어떤 한 그런 거장과 그리고 비행기에 미쳐서 비행기에만 열두했던 그 실존 인물을 네네. 두 명의 삶을 비교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전기 같은 것들 이제 많은 서적들을 보면은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도 애니메이션만을 위해서 거의 가족을 신경 못 쓰고
네네.
네. 좀 약간 투신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에피소드들도 사실은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작정하고 이 비행기 설계사를 이번 영화의 주인공으로 썼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OST도 제가 보니까
네.
미야자키 감독이 히사이시조랑 네. 항상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무슨 둘이 뭐 친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쭉 같이 해왔었고요. 사실은 네. 이 지브리 스튜디오라는 곳이 이렇게 2D 애니메이션을 꾸준히 이 몇십 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제 애니메이터들을 처음에, 그냥 프리랜서로 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애니메이터들의 그런 삶도 보장이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고용을 해서 직원으로 그렇게 경영을 하는 그런 합리적인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듀서 같은 경우도 계속 친구였던 그런 그 스즈키 토시오가 같이 참여를 해왔었고 그리고 이제 스태프들도 마찬가지로 그 음악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계속 같은 사람들이랑 자기 색깔을 내면서 갈 수 있게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깊이를 추구했던 거죠. 그래서 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은 일관된 흐름이 있고
네.
이 작품을 그냥 보기만 해도 아 이건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이네 아 이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작품이구나라는 네네.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이 작품을 끝으로 간다는 건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작품의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그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한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네요. 네. 뭔가 장인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네.
그런
장인 정신. 네. 그 말이 딱 맞네요. 네.
오늘 영화가 필요해서 소개해드린 작품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은퇴작이죠. 바람이 분다. 저도 꼭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은퇴작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화정 기자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영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의 여성 듀오 치보 마토의 문차일드 듣고 올게요. 함께하고 싶은 밤, 귀를 여는 라디오.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문화상품권, 시네마24에서 영화의 매권, 나 역사 속에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에서 다이어리 저널, 나를 디자인하는 스타일 솔루션 이너웍스에서 패드 커버, 그린이프에서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 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RH 코리아에서 정바비 산문집 너의 세계를 스칠 때, 자음과 모음에서 박은몽 장편 소설 말랑말랑 소울 스키마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가족의 왈츠,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그리고 원더우먼 페스티벌 2014에 초대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신청방 들러주세요. 2부는 책 읽어주는 여자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책입니다. 가을방학의 리더 정바비 씨의 산문집 너의 세계를 스칠 때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 끝곡으로 로비 윌리엄스의 Beyond the Sea 감상하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잠들지 마세요.